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인 18일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는 확실치 않으며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은 중국 공항 관계자를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6시경 베이징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는 항공편의 예약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발표할 회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에 파견된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호와 아시아에 정계 중인 영국 해군 구축함 아가일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통신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최소한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구축함 등을 전개했지만 영국 군함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할 때마다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비 통제 조약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INF에서 탈퇴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며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INF 조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영국 하원에서 진행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메이 총리는 부결 직후 하원이 표결을 통해 말한 것을 정부는 경청할 것이라면서 재신임을 받으면 다음 주 하원에서 대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또다시 유엔 정해온국 가입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개발도상국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야드 알 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가입 신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정회원국이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해 최소 9개 이사국의 승인을 거친 뒤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도심에서 어제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날 오후 나이로비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지역의 호텔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폭발물이 터진 뒤 총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 1명을 포함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호텔과 병원, 외국계 기업 사무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확대하면서 최대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15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사항에 관한 미북 양측 간 조율 현황을 설명해달라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관계를 형성해왔다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이라는 CNN 방송의 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또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목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부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DC 방문 가능성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발표할 회담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계속적인 친서 교환으로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6일이다, 17일이다 추측은 많습니다. 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확정됐습니까?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예.
하지만 김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서 워싱턴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김 부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일 도착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이튿날 협상을 벌인 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정부 관리가 다른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워싱턴에 도착하는 건 이건 또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만 해도 지난해 첫 워싱턴 방문 때는 북한의 외교 공간이 있는 뉴욕에 먼저 도착했었습니다.
네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장벽이 그만큼 낮아지고 관계도 나아지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중에 2차 정상회담에 관한 결정이 발표가 될까요?
예, 그동안 진행되어온 미북 간 실무 접촉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잇따른 친서 교환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7개월여 전인 지난해 6월 1일에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는데요.
네.
면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하겠죠?
예,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어도 김 위원장은 분명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낼 겁니다.
네네.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친서 외에 더욱 구체적인 구두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다른 고위 당국자를 통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하게 됩니까?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조율하고요. 회담 장소와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요한 건 의제 조율인데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연말과 연초에 적어도 두 차례씩 친서를 통해서 대화한 만큼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친서 얘기를 해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인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도록 했는데요. 친서에는 무슨 메시지를 담았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에 이어서 불과 두 주 만에 또다시 친서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실무선을 거치지 않고 정상 차원에서 뭔가 최종 조율을 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막판 쟁점이 상응 조치인 만큼
네.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정상이 만나는 2차 정상회담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예, 경호와 의전 등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2월 셋째 주 개최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장소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행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도 백악관, 국무부, 이 미국 고위급 회담 개최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응 조치에 대한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지난해 11월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또 국무부가 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북한이 막판에 회담을 취소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중국 방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잇따른 친서 교환으로 미뤄볼 때 양측 사이에 이상 기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회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the only agreement that can be had is a full verifiable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15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위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이 담긴 합의만이 실현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원이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상원 의원도 어떤 종류의 제재 해제가 이뤄지기 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은 늘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내내 강조해온 핵심 요점이라는 겁니다.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verifiably and irreversibly before we looked at any kind of sanctions. That's kind of been our bottom line all the way.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위원장은 수용 가능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이미 모양이 잡혔다고 생각한다면서 2차 정상회담은 시점과 세부 내용과 같은 것들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lready been laid out. I think the meeting would be to negotiate the timing and the details and that sort of thing. The bottom line is.
그러면서 핵심은 미북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라며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의에 담겨야 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가들이 생각해낼 것이라면서 자신은 협상에 참여하는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은행위와 더불어 행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감독 허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미북 합의에 담겨야 할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can't give a lot of detail to that, except that the overall, the very first objective is that North Korea has to stop producing nuclear weapons.
그리고 북한을 핵무기 생산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접근 통제 이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미국의 협상 조건에 합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체제를 지지한다며 지난 115대 의회 상원 은행위에서 추진됐던 대북 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돼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된다면 이를 또다시 은행위 표결에 붙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2차 정상회담을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리시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일이라며 양측은 좋은 지점으로 이동해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ook, this is a work in progress. And we've been, both parties have been moving to...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광범위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두드러진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has to be extensive preparations before any meeting of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And today we haven't seen any significant preparation.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미북 양측 간 진정한 이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같은 문제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나왔지만 말할 의제 없이 회담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비핵화 선언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세부 내용이 마련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상 정상회담은 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적어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활동은 다소 절제돼 왔다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 but I guess I'd rather be talking than not. And at least those discussions, his activities have been restrained somewhat in terms of missile testing. I don't doubt that.
이어 북한은 미국이 모르는 사이 다른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북한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long as we're talking and there's a hope that we can avoid war, we should continue to talk. But there will come a time if there appears to be a
북한의 핵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마냥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취해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매우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협상 목표를 낮추지 않았다고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세부 사항을 위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는 지난 7월까지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중국 등 동아태 관련 현안을 총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2월 중순 베트남 개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ell, I can't really comment on the location, although I think Vietnam is probably one of the possibilities.
베트남이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지만 제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장소가 이미 확정됐는지도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중국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봤듯이 회담 장소 그리고 날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추진했듯이 정상회담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북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면적인 징후는 없는데요.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m not sure there have been, as you imply, some kind of secret meetings, but I know that there.
어떤 비밀 회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외교 채널과 서신 교환 등 소통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은 주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행 계획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요 쟁점들이 정상회담 당일 논의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정상회담 전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서로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problem with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in this case and in all cases is that the North Koreans tend to be in complete control of the timing of the
북한과의 협상에서 문제점은 북한이 일정과 내용 또 회담 장소 등 모든 것을 통제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4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는데 문제는 이 합의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방법을 담은 실무 수준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북한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바라는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조치를 인정받고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조치가 상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정부 등이 보기에는 보상을 받을 만한 비핵화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actuall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advocating and a lot of people have been advocating for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해 아주 잘 짜이고 구체적인 실무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북한의 원하는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고 또 북한은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결심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찰단 수용 등과 같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초기 조치로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놓고 트럼프 정부가 ICBM 제거 쪽으로 협상 목표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lower the bar. I mean,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en the, you know, key objective.
저는 목표를 낮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처음부터 핵심 목표였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위협을 낮춘다는 폼페오 장관의 말에서 위협은 여러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을 때 핵 확산, 국제 비확산 체제 등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많은 간접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인을 청자로 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 정부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etting up a immediate, you know, process for getting into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because let's face it,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themselves.
비핵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즉시 수립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핵과 미사일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 몇 시간의 회담으로 필요한 비핵화 절차와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는 없는 문제죠. 이런 세부 사항은 양측에서 권한을 부여한 실무 수준의 교섭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올해 중국의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The Chinese have made it pretty clear that they want to be seen as a responsible player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이 책임 있는 플레이어로 보여지길 원했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외교적인 방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동시에 중국에게는 북한의 발전과 안정, 또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관심이 있고 또 이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더욱 안정된 협력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의 방중 기간 동안 북한 경제 개방과 관련해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 설득하고 교육하는 데 큰 관심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그것이 분명히 중국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7월까지 국무부에서 일하셨는데요. 북한과 협상하는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먼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을 협상 상대로 꺼려 합니까?
I don't think it really matters much whether he likes him or doesn't like him. I think the question is whether he can be an effective interlocutor.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효율적인 교섭 상대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일이 진척되지 않는 데 대해 아마도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부 내에 이 문제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의 대화 상대가 과연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협상 상대가 진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관리 등이 대북 접근과 협상 방법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전 동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I don't know. I think there are probably people who are more skeptical of Kim Jong-un's intentions. I think, you know, there's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은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회의적인 시각에도 그 정도가 다양하겠지만 이런 차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협상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전망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 과정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일했던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런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무한하게 만들 그 어떤 조치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 시리아 철군, 또 민주당 하원 장악, 그리고 2020년 선거 등 국내 정치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상황이 앞으로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Sure, of course they will. He will have a hard time focusing his attention on this issue.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전문적인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 상황을 계속 감독하되 개인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잔 썬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2차 정상회담 등 앞으로의 미북 협상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확대하면서 최대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만큼 미국은 동맹국 등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현재 15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15일 발표한 한반도의 네 가지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북한의 핵 역량 확대가 한반도의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주요 핵무기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운반 체계의 발전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초기 단계에 핵무기 한 개 혹은 그 이상을 경고 차원에서 터뜨린 뒤 병력이나 공군 기지, 항구 도시들을 겨냥해 20개에서 60여 개를 남겨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작전을 수행한 뒤에도 최종 공격용으로 3, 40개의 핵무기가 남는다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시들에 타격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부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650여 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적대국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단임을 시사한 분석이어서 주목됩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동북아의 주요 군사기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서북부 지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이 현재 밟고 있는 핵 개발 궤적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전략적 도전을 던져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상당량의 핵무기, 사거리를 늘린 운반 시스템의 추가 확보, 그리고 선제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원칙이 결합된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법에는 미군의 억지력 강화, 미한 간의 분쟁 관리 절차와 메커니즘 구축, 미한일 삼각 공조,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핵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장사정포는 북한에 더 큰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이 남쪽을 향해 대대적으로 배치한 포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선제 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14,000문의 각종 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간당 50만 발을 수시간 동안 발사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거리에서 발사되는 공중과 지상 화력으로는 이 같은 위협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을 향한 발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한 양국이 공군력과 지상군을 동원해 역공작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가능성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서울을 향해 배치한다면 한국 인구 2,500만 명, 중국인 100만 명, 미국인 15만 명을 포함한 외국인 50만 명이 즉각적인 위협 대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위협이 현실화되면 서울 등 수도권은 혼란에 빠지고 대규모의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대규모 민간인 소개 작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권 붕괴에 따른 후폭풍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는 사전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내전, 인도주의 위기, 소요사태, 핵 확산 등과 같은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은 이런 충격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권 붕괴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가 제3국이나 테러단체 혹은 비국가 세력 등으로 흘러들어가 미국 등을 겨냥해 사용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강제적이며 지속적인 지상작전이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 중국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 영토 내 200km까지 진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북한군과 난민의 유입을 막고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접수하며 핵물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눈에 띕니다. 중국은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군 병력과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이 네 가지 문제는 상호 연계된 위협이라며 대응 실패는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잠재적 충돌을 억제할 옵션도 제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국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16일 실시됩니다. 전날 치러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 투표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통합을 염두에 둔 군 현대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미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1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국 의회가 16일 또다시 아주 중대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16일 저녁 7시경 실시됩니다.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이 15일 하원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지난 2년간 메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좋은 합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부가 국민과 의회의 신임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겁니다.
네. 자, 영국 의회가 15일 그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표결을 했는데 아주 그냥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석 의원 634명 중에 찬성이 202표, 반대가 432표로 부결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639명의 하원의석 3분의 1도 채 지지하지 않은 셈인데요.
네네.
합의한 반대파들은 브렉시트 전환기인 2020년 12월까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다시 세우지 않기로 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탑 조항이 영국 영토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표결은 1920년대 이래 영국 의정사상 최대 표차의 부결이라면서 메이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네. 반대가 400표가 넘는다는 것은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당에서만도요 반대표가 무려 118표에 달했습니다.
네.
앞서 주요 언론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차로 부결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이 같은 결과는 메이 총리의 완전한 참패라고 네. 평가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메이 총리가 사면 초과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의원들에게 향후 발부 절차를 설명했는데요.
네.
메이 총리는 의회 투표를 통해 신임을 받게 되면 여야가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존중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발언할 때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16일 또다시 하원에서 있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네. BBC, 가디언 등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요. 메이 총리의 압도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역시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
야당인 노동당의 집권을 막으려는 보수당의 결집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보수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정당에서도 메이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요?
예, 민주연합당은 뭐 열석의 군소 정당이긴 한데요. 민주연합당은 합의안 부결 직후에 우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길 원하는 것이지 정부가 바뀌길 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네네. 메이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의회는 집권 보수당이 317석, 제1야당인 노동당이 256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럽연합과의 재협상, 또 제2의 국민투표 등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당장 벨기에로 날아가서 유럽연합 집행부와 일단 브렉시트 기한 연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걸로 주요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3월 29일 브렉시트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 유럽연합도 영국 하원의 표결에 앞서서 이 브렉시트 마감 시한을 7월로 연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유럽연합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주 힘겨운 싸움이 되겠는데요.
예, 메이 총리는 3월 29일까지 뭐 고의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진 않을 거라면서요. 오는 21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른바 플랜 B 대체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영국 하원은 표결을 통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부결일로부터 3개회일 안에 플랜 B를 제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이 중국과 관련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군 현대화를 빠르게 이루고 있다라고 미 국방정보국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요.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타이완과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타이완과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볼까요?
예, 타이완 재통합을 염두한 거란 분석인데요. 보고서는 타이완의 독립 선언 시도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타이완을 재통합하려는 중국의 오랜 관심이 중국군 현대화의 주요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특히 미국 고위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요. 중국군 사령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중국의 일부 첨단 군사 기술의 경우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 시스템 중 일부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고 이들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경쟁국을 능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해에만 2천억 달러 이상을 군에 투자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 2002년 이후 3배 늘어난 수치라고 국방정보국의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하늘과 바다, 우주, 이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며 이 타이완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중국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CJ-20 순항 미사일을 갖춘 HE-6 폭격기 등 현대 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네.
신형 스텔스 폭격기는 2025년경이면 운영 능력을 확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세계 최초로 중국이 적군 항공모함 공격을 위해서 특수 설계된 대함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첨단 무기 개발에 다른 나라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요.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개조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중국은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신속히 군사 현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15일 진행됐습니다.
네, 인준청문회가 15일, 16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첫날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바 지명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응답이 벌어졌습니다.
네, 청문회가 9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됐는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 현안 가운데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질의가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화두였는데요.
예.
바 지명자는 역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준되면은 1991년대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 지명자가 예전에 법무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부터 93년까지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자, 바 지명자 15일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도 자신에게 전문성과 통합성만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바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떤 외부 영향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 지명자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대통령뿐 아니라 언론이나 의회의 강요로 억지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바 지명자가 다짐했습니다.
네.
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 문제도 아주 중요한 항목인지요.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 지명자가 인준되려면 특검 조사를 지휘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인준되면. 그런데 바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 바 지명자는 대통령은 어떤 행정부 관리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뮬러 특검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뭐 자신이 그를 해고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를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바 지명자의 생각도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바 지명자는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6월에 이 바 지명자가 연방 법무부와 몇몇 사람에게 메모를 보내서 이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바 지명자가 새 법무장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바 지명자는요. 이 해당 메모를 배포한 것이 일종의 구직 활동이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네.
바지명 자는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의 독립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하고 이 정부에 봉사하려고 법무장관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때문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 국경장벽에 대해서 바지명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바지명 자는요, 국경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부 국경에 불법 월경자들을 막을 장애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최고는 영하 4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6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0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16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인 18일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는 확실치 않으며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은 중국 공항 관계자를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6시경 베이징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발표할 회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에 파견된 이지스 구축함 맥캠벨호와 아시아에 전개 중인 영국 해군 구축함인 아가일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통신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최소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구축함 등을 전개했지만 영국 군함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할 때마다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비 통제 조약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INF에서 탈퇴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며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INF 조약 유지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로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영국 하원에서 진행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는 찬성 202,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메이 총리는 부결 직후 하원이 표결을 통해 말한 것을 정부는 경청할 것이라면서 재신임을 받는다면 다음 주 하원에 대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또다시 유엔 정회원국 가입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개발도상국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야드 알 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가입 신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 말리키 장관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최소 9개 이사국의 승인을 거친 뒤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도심에서 어제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날 오후 나이로비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지역의 호텔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폭발물이 터진 뒤 총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 한 명을 포함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